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내용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그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6장 7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각기 둘씩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권능,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두 제자들이 이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보면 14절 첫 부분에 보면 이런 열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따라왔냐 하면은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즉 예수님의 이름이 이 제자들의 사역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구절, 6장 30절로 오면 이제 마침내 그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돼요.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빼면 딱 연결이 돼요. 그죠?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것이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6장 14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헤롯 왕의 귀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요. 헤롯 왕은 전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믿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전에 헤롯 왕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 29절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사역을 하게 하신 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그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기록하였을까? 여기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알려주는 또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에 헤롯이 나오죠. 헤롯. 우리 헤롯은 뭐 성경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이 헤롯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모든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은 아니에요. 이것부터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모든 두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과는 다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도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고 했던 그 헤롯 있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신문했던 그 헤롯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또 다른 헤롯이 나와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그가 예수님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이 아들 헤롯도 교회를 핍박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들에 먹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 헤롯이 나와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가면 그 벌레들에서 먹혀서 죽임을 당한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옵니다. 그죠? 몇 대에 걸쳐서 나와요. 이 2세가 나오는데 이 2세는 좀 다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보내어 이 아그리빠 2세 헤롯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같은 이름의 헤롯이라도 이렇게 여러 헤롯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헤롯 가문은 그 성경에 보면 이두메인이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두메인이라는 것은 어느 족속 백성이라는 뜻이냐면요. 에돔 족속이에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은 하나님 백성으로 에서는 사단의 백성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에돔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이었죠. 그 역사가 예수님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메인으로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족속의 사람으로 헤롯 가문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으로 하면 사단의 백성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끝나게 되는 모습들을 또 함께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헤롯 가문이 다 예수님과 교회의 원수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다가 마지막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가 잘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원수 같은 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그리빠 2세에게는 그렇게 교회와 바울을 핍박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부터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 It's not right. 즉, 죄라고 선포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형제가 죽으면 살아있는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여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했지만,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큰 간음죄였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게는 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죄로 선포하자, 이제 헤롯이 자기가 취한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헤로디아가 거기에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헤로디아를 위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죠.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 밑에서 이 헤롯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Verse 19 through 20.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쉽게 얘기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좀 인정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땅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를 죽이는 것을 헤롯이 두려워했고요.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려고 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선포한 것으로 인해서 크게 번민도 했다.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가 옳다고도 여기고 두려워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지도 않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두고 결국 헤로디아가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 이런 자들이 계속 성경에 나와요. 누가 또 생각나나요? 이런 자.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나중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인 빌라도의 모습이 이 헤롯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죠, 빌라도도. 그리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려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성경에 이런 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무엇보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도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도 했고, 번민도 했고, 괴로워도 했고, 보호해 주려고도 했지만, 돌이켜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이들도 불신자들의 또 하나의 부류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21절 첫 부분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일이 왔다. Good opportunity의 기간이 왔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고 했을 때에는 누구에게 좋은 기회일까요? 바로 그 뒷구절에 나오는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헤롯 왕이 생일을 맞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귀인들을 초대하였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아가 춤을 추어 헤롯 왕과 하객들을 기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역사학자인 그 요세푸스라고 있죠. 그가 그 역사서를 기록할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을 살로메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보통은 왕의 딸이나 공주가 하객들 앞에 나아가 춤을 추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던 헤로디아가 악한 계획으로 이렇게까지 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때 헤로당의 반응을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verse 22, 23.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롯이 어쨌든 모든 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 딸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말이 안 되는 맹세죠. 왜 헤롯은 나라를 가진 왕이 아니에요.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맡긴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은 헛된 맹세였지만 그가 그 정도로 교만해져 있었고 또그 정도로 기분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맹세를 하객들 앞에서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딸이 안마에게 바로 달려가서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었죠. 무엇을 구하리까?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바로 알려줘요. 그래서 그 딸이 다시 급히 헤로당에게로 나아가 헤로디아가 말한 그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구하자 헤롯이 어떻게 했죠? 오늘 보면 26절에서 28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롯이 심히 근심은 했지만 많은 하객들 앞에서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위신과 체면이 중요했죠. 자기의 세상 영광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이에 시위병이 바로 요한의 머리를 베어 그 딸에게 주었고요.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 허무하게 죽는 모습 아닌가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인물이 대조되어 보여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헤롯과 세례 요한이에요. 헤롯은 사단의 백성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은요,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사단의 백성과 이 세상 죄인들과 예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구별되어 있는가? 일단 헤롯은 이 세상과 사단에게 속한 자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천국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이 섬기는 더큰 왕이 있었어요. 헤롯은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었고, 더 나아가 세상 임금인 사단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와 왕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헤롯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 지키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원리로 살아갔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삶의 원리 속에서 헤롯은 자기의 세상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백성을 핍박하여 죽이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흥하려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고 자기가 쇠하는 삶으로 갑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헤롯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에게 억지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이것은 기쁨이었고요. 겉으로 볼 때에는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이지만, 세례 요한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흥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부르심을 고백한 내용에서 이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John chapter 3 verse 29 through 30.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라. 자신의 기쁨과 열망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비록 자신이 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겠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그의 고백대로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께 속한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허무하지 않나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보잘것없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 허무한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러했어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정말 복음 전하다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교회 세우다 죽는 모습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어떤가요? 회당에서 복음하다가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알았을까요? 구약으로 가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아벨. 아벨은 어땠나요? 아벨이 한 거라곤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예배 잘 드리다가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 밖에도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려다가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다 살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흥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이 쇠한 삶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죽는 모습이냐고요.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 어떤 위인을 만들 때에는 그렇잖아요. 왕이나 나라를 위해 아니면 남을 위해 정말 훌륭한 어마어마한 삶을 살다가 멋있게 죽은 그런 자들이 위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기독교가 이런 건가 하고 비웃고 욕하고 조롱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도요,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축복을 누린다고 전하면 다잘 믿을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누가 믿고 싶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산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나 헛되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너무나 비참하게 죽고요. 아니 그를 죽인 세상 왕은 영광을 누리는 모습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허무하고 슬프고 또 어떤 때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 자들이 왜 이렇게 살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냐고요? 영광이 없나요?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보아요. 보여요. 세례 요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짧은 인생을 마친 그런 죽음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에는 이 세상은 절대 볼 수 없는 영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인 것 같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요. 적극적으로 예수님 삶에 참여되기를 원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나라 세우고 소망하고 증거하다가 예수님과 함께할 천국으로 들어간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안에서 높이시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십니다. 그 목이 잘려진 채로 장사된 세례 요한의 몸. 목도 없는 몸? 비참하죠. 하지만 그 몸조차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부활의 몸으로 영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he's nothing의 모습인데 예수님께는 가장 큰 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였다는 뜻입니다. 왜?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크고 복된 자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장 크고 복된 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은 가장 크고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열망해야겠죠. 그 모습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누구의 삶이 보이나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였다는 거죠. 무기력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은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죽으실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에서 예수님 나라의 영광이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세우려는 열망이 죽기까지 열망으로 그 죽기까지 적극적으로 산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크고 복된 자라. 그런데 여기에 세례 요한만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예수님께 큰 자로.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사건을 넣었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물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요. 한 가지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까지 부르시는가로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6장 7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며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죠. 그것이 제자들의 부르심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어오는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29절에서는 제자들과 교회의 부르심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까지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크고 복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하였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에까지 참여하여 예수님이 가실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갔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에까지 참여하여 그의 죽음으로써도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미리 드러내고 증거하는 크고 복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어떤 세상 영광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무 영광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흥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은 쇠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은 보이지 않고 그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의 삶과 죽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까지 참여되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 영광에 이르러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남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복음서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인 헤롯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을 보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삶이었을까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 선지자 중 하나라고 증거했죠.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증거했습니다. 다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가?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만 보아야 그 영광이 보인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그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이 땅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데오빌로 장로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영광을 드러내도 예수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아무 영광이 보이지 않아도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남으시는 겁니다. 이 복된 삶으로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가실 길을 보게 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의 삶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예수님께는 지극히 큰 자들인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앞서가신 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쇠하여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남으시는 것.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천국 백성들의 기쁨이고 열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억지로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열망과 기쁨도 이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더욱 기도하며 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당시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이 복된 삶이 자신들의 기쁨과 열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죽기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가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다가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것, 제자들의 삶이 이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 6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다시 살펴보면은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죠. 그러다가 14절에 그가 잡히는 사건이 나와요. 저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다가 그가 잡혔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잡히십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무기력하게 헛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헛되이 죽임을 당하세요. 물론 헛된 죽음은 아니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보내어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잡힙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죽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 제자들만 아니라 온 교회와 성도들까지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성도들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잡히고 죽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도 죽으시고 제자들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말세의 교회가 죽는 걸로 보여주세요. 다 같은 길을 간다는 거죠. 끝까지 진리 복음 선포하다가 세상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헛되이 죽이는 당함을 모습인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그 영광은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 세상은 절대 볼 수 없는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예수님 공생의 사이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이냐?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제자들에게서 이제 교회로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고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부터 사도라는 말이 쓰여져요. 새로운 시대가 임하고요.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이 계속되는데 그때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에까지 참여하게 돼요. 그때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어떤 시대냐?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도 죽음으로 끝나고요. 이후로는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마지막 전환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제자들에게서 교회로. 그리고 마지막 전환점은 뭘까요?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점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교회 시대는 끝이에요. 교회 시대에 예수님 재림만 남아있는데 이런 전환점들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고 그의 제자들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에까지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세워가시는 것. 여기에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땅의 데오빌로 장로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여 내 영광을 좀 드러내달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과 이름과 자랑일 거예요. 아닌가요? 예수님은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자랑되게 하시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복된 부르심을 따라가기를 열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즐겁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흥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원하여 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가장 보잘것없고 헛된 삶을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죠. 내 영광, 내 이름, 내것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남으신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세요. 예수님의 삶에까지 참여하게 하시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7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는데 30절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호칭이 바뀌어져 갑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였다고 하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후에는 제자들이 호칭이 사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 권세를 주시며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시듯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 이제 사도들은 없지만 우리가 사도적 교회로 똑같은 사명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보내어져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고하죠.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 우리도 이것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신 우리의 삶, 우리의 교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우리 형제들에 대해 알려드리고 보고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필요한 것을 구하며 마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뭘 주신 거라는 걸까요? 그 컨텍스트를 보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삶을 살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얘기라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교제, 섬김, 사역에 대해 알려드리고 나에게 맡기신 형제자매들에게 알려드리며 주님이 돌아봐 주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더 잘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모여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며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열두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까지,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르심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흥하시고 우리는 회하는 거예요. He must increase. We must decrease. 우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영광만이 남는 겁니다. 가장 보잘것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장 헛되이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죽는다고 해도 슬퍼하실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라면 천국 백성들은 그게 영광이고 가장 기쁜 겁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비록 나는 쇠하고 사라지고 주님만이 증거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열망인가요? 이 기쁨과 열망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쇠하기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고난과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까지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르셨지만 더 나아가 부활의 영광에까지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8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기억하시고 이 복된 소망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세례 요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큰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하셨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헛된 죽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큰 자의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삶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가득하여 이 삶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과 열망이 되는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쁨과 열망도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만 남으시고 예수님만 증거되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만족하고 존귀히 여기고 증거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힘 넘버 415,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